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Ich lese ihn aus Jeremia, Kapitel 33, Verse 23 bis 26 vor. Und der Herr und des Herrn Wort geschah zu Jeremia. Hast du nicht gemerkt, was diese Leute reden? Die beiden Geschlechter, die der Herr auserwählt hatte, hat er verworfen. Und sie verachten mein Volk und lassen es nicht mehr ein Volk sein in ihren Augen. So spricht der Herr. Wenn ich jemals meinen Bund nicht hielte, mit Tag und Nacht, noch die Ordnungen des Himmels und der Erde, so wollte ich auch verwerfen das Geschlecht Jakobs und Davids, meinen Knechts, dass ich nicht mehr aus ihrem Geschlecht Herrscher nehme, über die Nachkommen Abrahams, Isaaks und Jakobs. Denn ich will ihr Geschick wenden und mich über sie erbarmen.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관한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계속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30장부터 32장까지, 33장까지 가장 어찌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준엄한 메시지 앞에, 위로의 메시지 앞에, 왜이 메시지가 등장했는지 그 앞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망했고, 나라의 국운이 다 했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두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를 어디 계십니까? 북이스라엘도 버렸고 남유다도 버렸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이제 다 소용이 없어. 봐라.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 성 앞에 진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급하셨던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 천지의 법칙.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는 해, 달, 별이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자연 법칙처럼 거룩한 영적인 이 법칙,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이 심판의 대가를 받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어디에서 먼저 등장했습니까? 예, 30장 3절에가 나옵니다. 그 위로의 가장 첫 마디, 가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포로된 그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절망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이 위로와 회복,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서 단수인데 사실 복수입니다. 복수면 어떻게 해요? 죄인들 모두 지금 버림받아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된 너희 모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31장에 에브라임은 내 아들 아니냐?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그를 깊이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할 때마다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한다는 내 마음이 내이 창자가 들끓어서 내가 그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명사인데 오늘 이 말씀은 동사로 썼어요. 라함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그 언어의 출처가 어디서 왔냐면 자궁이라는, 여성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뱃속에 낳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항상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는, 어머니는 갖습니다. 짠한 생각을 해요. 그냥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도 어때요? 그냥 짠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때요? 그냥 뭔가를 못 해준 것 같고, 더 해줘야만 될것 같고, 늘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오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이 동사에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예레미야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예. 똑같은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는 하나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긍휼하지 않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신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박정호, 우리 테너 아시죠? 그분이 간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날 수술도 하고 뭐 항암도 안 되고 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유일하게 간 이식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두 딸이 있었는데 그두 딸이 두 딸의 간을 이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딸이 수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딸이 무서웠지만 사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니는 수술하지 않게 하고 저 하나만으로 저간 이식으로 아빠가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수술을 긴 시간을 10시간이 넘는 12시간이 넘는 그렇게 해서 도합 보니까 20시간이 넘는 그 시간들 아버지까지 해서 그 수술을 했어요. 이 딸이 왜 무서웠는데 이 수술하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아버지와 그 언니와 또 걱정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이 동정하고 있어요. 그냥 안 됐다. 그것으로 끝. 예. 그 다음에는 무엇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참안 됐다. 참안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이야. 이 긍휼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유다를 사랑하는데, 지극히 정성으로, 기쁨으로 사랑한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위로의 마지막 메시지가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 52장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야긴의 왕의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늘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하는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요시야 왕은 내 아들 요아김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 요아김의 아들이 요아긴이에요. 그도 아버지처럼 죄악을 범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마지막 그 52장의 끝에 요아긴이 풀려나고 그가 이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긍휼의 은혜를 입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위로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긍휼의 사건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내가 사랑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냥 오버랩 돼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잘 아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제자의 삶은 끝났어.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먹을 것부터 챙겨 주셨어요. 한상 차려 주시고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육신의 그 양식을 채워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걸 우리가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혀 베드로가 예기치 않는 그 은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의미는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그 약속을 실현되는 그 사건을 포함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나나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복은 내게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너와 사랑으로 만나고 싶다. 라는 이 주님의 처절한, 하나님의 처절한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에게 새 노래를 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라는 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떨어질 수 없는, 너는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야.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어미가 배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힘을 내셔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긍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아닌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위, 사랑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요.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이 어두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